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 뵙게 되었네요.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부터 보겠는데, 전체로 좀 주제를 잡아본다면 교회의 기대,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고상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데, 근저에 막 그런 염려들을 좀 하잖아요. 사랑이 많이 변질된 것이 아닌가. 오늘날 젊은이들은 뭐랄까 좀 성에 대한 호기심도 있겠고요. 또 결혼을 너무도 계산적으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나름대로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사랑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면 저는 뭐 미스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자, 26절로 가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것은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는데, 성경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광고하는 그 어떤 세척제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어떤 그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일반적인 세척제로 정결케 할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게 하고 더러워진 우리를 정결케 할 수가 있는 거죠. 27절로 가보겠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에서 주님께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드려진 교회가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는 사실을 계시록에서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여인은 결혼식 날에 다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참 신부 많고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뭐 여러 차례 이렇게 주례를 해보았지만 이쁘지 않은 신부가 없는 것 같아요. 추한 신부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신부들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식 날만 아름다워서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이런 말씀은 그 날만 아름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그 첫 번째만 아름다워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를 볼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제가 이 전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바울이 이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 또 그리스도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한 후 다시금 바울이 남편과 아내를 주제로 삼고 있거든요. 뭐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결혼식에서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뭐 화창한 꽃도 아니고요. 요즘 뭐 주가도 프로페셔널 하는 사람들이 주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결혼식이 필요한 것은 신랑 신부가 정말 성령 충만함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멋진 신혼여행, 그리고 거기서 즐기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달콤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을 온전히 인도해주고 그 가정을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기르시고 먹이십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31절은 말해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존재했던 관계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첫 번째 부분은 신랑과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장차 연합하게 될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 아담은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하와는 동물들처럼 흙으로부터 지음받지 않고 아담의 옆구리로부터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담은 하와와 연합하기 전에는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셨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녀는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선하게 붙들어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웁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 아름다움을 복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실습을 하셨고 하와를 만들 때는 훨씬 능숙한 솜씨를 발휘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좀 농담 삼아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어로 아담은 이쉬, 여자는 이사라는 표현, 그들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속성상 아주 비슷한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놀라운 관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예화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모습만큼 아름다움은 없다고 봅니다. 가정이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존 웨슬레를 아실 거예요. 존 웨슬레는 참 영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이 존 웨슬레의 이야기는 영국에서는 그렇게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나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아주 유명한데요. 그 어떤 내용이 그렇게 유명하냐면, 존 웨슬레가 젊은 선교사로서 조지아주에 왔을 때 그에게 이미 면류관이 보여졌던 것이죠. 저는 그들이 법정에서 웨슬레를 없애버리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끔찍한 관습 때문에 오직 귀족만이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할 자격이 있었던 거죠. 그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주 개성이 강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죠. 이 불타는 젊은 선교사 존 웨슬레는 그 지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요한 웨슬레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존 웨슬레는 그녀에게 같이 도망하여 인디언들 가운데 가서 살자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때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 돼요, 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시 영국으로 부르셨고 자기를 위하여 위대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레를 영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이 여인이었습니다. 떠날 때가 되어 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웨슬레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내려왔죠. 그녀는 그날 밤 웨슬레를 붙잡고 웨슬레는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존 웨슬레를 악평하던 사람들도 그때 아무런 잘못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을 할 정도로 둘은 아름다웠습니다. 존은 아직도 그녀에게 함께 가서 인디언들 가운데 살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웨슬레이 전기 작가는 그가 두 번이나 그녀를 찾아갔으나 그녀는 그를 영국으로 돌려보내 감리교와 결혼시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상한 채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존 웨슬레이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신자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죠. 지속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지속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당신들을 저속하게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가 5장에서 이제 찬송 전까지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어요. 이 남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참 아름다운 거잖아요. 고상한 것이고요. 그것을 너무 세상 사람들이 추하게 만들고 저속하게 만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될 수 있고 참 귀한 만남들이죠. 부부가 만난다고 하는 것 얼마나 또한 아름다운 것이고 남녀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렇듯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 순결한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 참으로 귀한 것이죠. 이제 6장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앞장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가 묘사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어요. 이제는 6장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결혼할 후에는 좀 더 예수님 안에서, 아내와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우리가 좀 더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군사로서 성숙해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한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미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날 것이지만 그것은 앞으로 이제 올 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한 군사로서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약혼 기간으로 그것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6장에서는 신자들의 생활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리 가운데 하나인 위대한 다이애나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이교적인 것, 뭐 그리고 부도덕한 뭐 이런 것들의 하나의 온상과 같거든요. 이제 에베소 사자들은 자기들의 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에베소 성도들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들의 적은 다이애나 신전에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종교의 탈을 쓴 부도덕과 이방 사상을 우리가 좀 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장의 첫 부분은 자녀들, 그리고 부모들, 종들, 그리고 주인에게 이런 교훈을 이렇게 쭉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군사들의 생활에서는 낯설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들의 훈련이 진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군사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1절이에요.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랐기 때문이죠. 그것은 옳을 뿐만 아니라 적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고요. 군사가 맨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군사는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훈련은 가정에서 받아야 합니다. 군사는 복종을 배운 후에야 진정으로 군사답게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리셨을 때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바울이 그리스도인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가정은 5장에서 결혼관계에 대해서 다루었던 바로 그 과정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순종은 주 안에서 하라는 단서가 딸려 있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를 주님 안에서 또한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모는 부모 쪽에서, 자녀는 자녀 쪽에서. 한쪽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 부모를 가졌다고 해서 그 자녀가 저절로 신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 부모에게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죠.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저는 주님을 영접했지만 우리 아버님은 조금 늦게 영접을 하셨다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아버님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요. 이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지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한다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5장 22절에서 나오는 표현과는 조금 다른 순종을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내는 복종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내는 남편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복종은 단지 주권의 문제일 뿐이라고요. 자녀가 순종해야 하듯이 종들도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은 동일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가장 뭐랄까요? 좀 아주 극단적인 사악한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3장 1절과 2절에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배척하며 심지어 부모를 죽였다는 말을 듣곤 하잖아요. 그러한 정말 입에 좀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덕목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6장 2절 3절을 보겠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십계명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규범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을 범해도 좋다. 이런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가정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젊은 그런 자녀들 두신 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자라나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흔한 말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건 옵션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주일 성수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주일 성수에 대한 것 뭐 상당히 희석되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4절을 볼까요? 이제 자녀들에게 말을 해요. 또 이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서 교양이라는 말은 징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훈계라고 하는 말은 교훈을 의미한다고요.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징계로서 길러야 된다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데 요즘은 참 죄송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고요. 너무 또 부모들이 당신의 그 성격대로 자념들을 이렇게 체벌하고 또 이렇게 교훈하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부모 입장에서 참 조심스럽게 해야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참 이런 것 참 무엇보다 중요한데 제가 한 군데 좀 성경을 소개하고 싶은 것은 잠언 23장에 가보면 자녀들을 때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저도 어려서 매를 맞고 자랐죠. 또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제가 매를 들어서 이렇게 키우곤 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의 매를 들었고 사랑의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체벌이라고 하는 거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자녀들을 주의 징계로 양육하라. 징계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징계와 교훈은 주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의 복종을 먼저 다루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복종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가정에서부터 직장, 시장 그리고 길거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부터 사랑에 매는 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민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들은 육체의 상전 곧 이 땅에 있는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종들은 한쪽 눈으로는 시계를 보고 한쪽 눈으로는 사장이 오는 것을 보면서 눈가림만 하는 그러한 못된 그러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종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를 그러한 모습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인의 비유만을 맞추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봉사라고 하는 게 그저 사람들 보는데 살살 일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봉사는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봉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꾼인 신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또 우리 요즘엔 또 우리나라 사회도 보면 이 노사관계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주어지는 그런 교훈들이 많다고 봅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요. 로마 시대에는 한 120만 정도의 그 노예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 중에 반이 노예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노예 제도의 사악함을 그 당시에 공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비천한 노예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자유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복음의 본질 자체가 노예 제도를 정죄하지만 기독교는 결국 노예의 쇠사슬을 깨뜨리고 그들의 몸과 마음의 족쇄를 풀어주는 그런 종교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서 너무 뛰어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 이런 데 보면 그런 부분 속에서 점진적으로 해방과 점진적으로 노예들의 그러한 자유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성실한 마음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되는 마음입니다. 또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게 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